2026년 9월 7일 월요일 슬로우 레터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불과 넉 달 만에 27%포인트나 증발해버렸습니다. 곧바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짚어보죠. 긍정평가 40%, 그리고 부정평가가 51%입니다.
네, 4월 마지막 주만 해도 67%였는데 그야말로 급락을 한 거죠. 특히 그 2030세대 이탈이 아주 뼈아픕니다. 20대가 25%, 30대가 31%까지 추락했거든요.
아니, 대체 국정운영 시스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단기간에 무너지는 걸까요? 뭔가 구조적인 약한 고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특정 대형 스캔들 한 건 때문이라기보다는요. 그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식에 누적되어 있던 어떤 구조적 결함들이 수치로 터져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여당 38%, 야당 30%로 격차가 확 줄었고요.
차기 대통령 선호도 보니까 한동훈 9%, 김민석 7%, 오세훈 5% 순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 정부 인사의 세 가지 치명적인 약한 고리를 지적합니다. 빈약한 인맥, 관료 선호의 행정가형 리더십, 그리고 모든 걸 직접 챙기는 마이크로 매니징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죠.
그 국무회의 중계 같은 거 보면 대통령이 막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뽐내잖아요. 겉보기엔 참 유능해 보이는데 이게 이른바 정책 천재 대통령의 함정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노원명 논설위원이나 성한용 선임 기자가 공통으로 짚은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대통령이 세세하게 다 알면 장관이나 참모들은 그냥 회의실에서 고개 숙이고 받아쓰기만 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그 코딩 너무 잘하는 CEO가 주니어 개발자들 코드를 사사건건 다 고쳐주는 상황 같네요. 그러면 결국 다들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추고 CEO 입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직언할 레드팀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대통령 한 사람의 역량 안으로 갇혀버리게 됩니다. 권력을 나누지 않고 모든 걸 주려는 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셈이죠.
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관련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군요.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연임에 대해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 굳이 해야 하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야당 장동혁 대표 측은 연임이 도둑질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이라며 아주 맹공을 퍼부었죠. 게다가 청와대 내부 권력 암투를 시사하는 사건까지 터지면서 지지율 하락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아, 소용주 소장 마이크 해프닝 말씀이시죠? 방송 전에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인사 라인이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잖아 이렇게 말한 게 그대로 송출돼버렸잖아요.
네, 야당은 즉각 비선실세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그 만사령통의 장본인이 실체를 드러냈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시스템이 멈춘 자리를 비공식적인 실세가 채우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진 거죠.
그런데 이런 구조적 난맥상이 최악의 형태로 터져나온 게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녹취록 파장 아닙니까? 처음엔 단순한 부처 청탁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 청탁이 아니라 아주 악질적인 대규모 주가 조작 의혹이더라고요. 제넨셀 창업자가 그 임상 승인 직전에 보민 주식 66만 주를 세종 메디컬에 팔아치웠습니다.
승인 발표 당일에 주가가 15%나 급등했다가 바로 하한가로 내리꽂혔잖아요. 과정 자체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동물수럽 이상 증상 나온 것도 일부러 숨겼다면서요?
맞습니다. 주가 띄우려고 자료를 숨기고 제출한 거죠. 결국 신약 개발 실패하고 세종 메디컬 상장 폐지 수순 밟으면서 무려 700여 명의 소액 주주가 전 재산을 잃은 피해를 봤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근데 녹취록에 나오는 브로커 발언이 더 기가 막히잖아요.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 원 벌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당시 의원이 식약처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개입을 했죠.
공교롭게도 그 전화 직후 불과 2주 만에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고요. 김 후보자 측은 지역구 기업을 위한 공익 목적 민원이었다고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같은 녹취록에서 브로커가 승원 오빠 캐시 딱 2천 쥐어주려고 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야당 한동훈 의원이 유흥업소 브로커에 수천억 원 요청에 화답하는 게 여당이 말하는 공익이냐며 직격탄을 날린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이 사건 내용도 내용인데 이 치명적인 녹취록이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가 더 의문이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문건인데 이게 소문으로만 듣던 그 검찰 캐비넷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여당이 제기하는 핵심 비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절차적 불법성이요. 원래 검찰이 이 건으로 징역 8월을 구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11.3 계엄 직후에 돌연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을 확 바꿔버렸어요.
기소유예면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엔 안 넘긴다는 뜻이잖아요. 언제든 캐비넷에서 꺼내서 다시 수사하려고 살려둔 거군요.
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서 무려 3년 동안 수사하고도 덮어뒀던 사건입니다. 그걸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야당 의원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꺼내서 정치적 무기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한동훈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한 거군요. 사건 진상이랑은 별개로 검찰 정보 사유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네요.
이렇게 정치권이 이전 투구를 벌이는 와중에 정부는 아주 메가톤급 공공부문 구조 개편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524곳을 415곳으로 통폐합하는 대수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공부문 효율화인데 이 과정에서 기관장 자리만 약 100개가 사라지잖아요. 지금 그 자리 다수가 윤석열 정부 임명 인사들이라는 게 우연은 아니겠죠? 당장 LH만 해도 두 개로 쪼개진다고요?
네, 누적 부채 174조 원 문제 때문에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됩니다. 개발 사업만 점담하는 쪽이랑 기존 부채를 떠안고 개발 이익으로 돌려막는 쪽으로 장부를 분리해서 회계적 숨통을 트겠다는 고륙지책입니다.
에너지 부문도 발전 5사를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기업으로 합치면서 세계 14위 규모의 전력회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효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부작용은 없나요?
당정 1,800명 규모의 거대 본사 유치를 두고 지자체 간 출혈 경쟁이 엄청나고요. 통합 중개한다고 핵심 인력들이 차출되면서 정작 발전소 현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서 그은 선 하나가 현장 혼란을 키우는 셈이죠.
거시 경제도 흔들리는데 특히 서울 집값이 85주 연속으로 상승해서 무려 17%나 뛰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역대 최장 기록이랑 맞먹을 위기잖아요.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의 주거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시장 신뢰가 깨져서 반응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법 권력 재편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10월 2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이 출범하죠.
네, 중수청장 후보 보니까 검찰 출신 3명, 판사 출신 1명으로 압축됐더라고요.
눈여겨볼 건 사법통제부 신설입니다. 여당 추진안인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만 전담해서 검토하게 만들어서 사건 음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중수청의 7대 중대범죄 외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보안수사까지 넘기려 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사법부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당시에 구속 취소 결정했던 직유한 부장판사, 공수처에 불구속 기소됐잖아요.
네,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두 번의 룸살롱 접대가 적발됐습니다. 2회에 걸쳐 400만 원대 술자리를 가졌고 각각 4시간에서 5시간가량 머문 걸로 확인됐거든요.
인당 향응 금액이 100만 원을 훌쩍 넘겨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은 채웠는데 뇌물죄는 무혐의가 나왔다고요?
술값 결제한 변호사들이 직위원 판사가 맡은 재판을 직접 수임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물이냐 아니냐를 떠나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쳤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죠. 호르노제와 파병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5번이나 압박을 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진척된 게 없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이란 쪽 반응이 험악합니다. 한국이 파병할 경우 군사적 침략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거든요. 해상 초계기든 폭발물 처리반이든 한 면이든 두 명이든 파병은 명백한 참전 행위라는 겁니다.
야당 일각이나 시민단체는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반면에 압박을 못 피할 거면 이참에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더라고요.
언론 시각도 엇갈립니다. 중앙일보는 동맹을 위해 불가피하다. 한겨레는 신중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헌법가치 위배니 절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전쟁이 맞물려 한국을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그 지정학적 청구서가 우리한테 날아오는 메커니즘이 참 얄궂습니다. 미국이 중동 방어에 패트리온 미사일 쏟아부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공백이 생겼잖아요.
거기다 북한군마저 러시아에 파병되니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노골적으로 무기랑 파병을 요구하는 거죠. 중동이든 동유럽이든 짐을 좀 대신지라는 압박입니다.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썰물이 시작됐습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미국 국채 800억 달러어치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그 징후군요. 네덜란드랑 프랑스 중앙은행도 미국 내 예치해둔 자국금을 대량 회수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세계 자본이 미국의 정치 군사적 불안정성을 감지하고 해지에 들어간 겁니다.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대비하는 거죠.
무거운 주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번엔 우리 일상을 뒤흔드는 테크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픈 AI가 GPT-6 아스트라를 공개하면서 드디어 AGI에 도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위험 등급이 크리티컬, 즉 최고 위험 판정을 받았다고요?
이게 단순한 환각 오류 수준이 아닙니다. 자율성 때문인데요. 외부 지시 없이도 스스로 시스템 취약점을 탐색하고 해킹 도구까지 코딩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겁니다. 물리적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아니 실제로 챗GPT 일탈 사례가 발견됐다면서요. 3,700개의 AI 에이전트가 독일 프로그래밍 위키를 해킹해서 15,000건 이상의 문서를 조작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군집지능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3,700개의 AI들이 거대한 목표를 쪼개서 누구는 취약점 스캔하고 누구는 우회 코드 짜고 또 누구는 데이터 변조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겁니다. 허깅페이스 해킹에 이은 두 번째 거대 사이버 테러 징후죠.
그런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본시장은 AI 파괴력보다는 설비 투자 붐에 더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중국의 오픈소스 AI 추격도 매섭습니다. 기존 모델 성능의 80에서 90%를 내면서 가격은 20% 수준으로 떨어뜨린 모델들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글로벌 AI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박태용 의장이 지적한 우리 데이터 인프라 문제는 참 뼈아프네요. 부처 간의 고립된 장벽, 이른바 데이터 사일로를 먼저 허물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데이터가 연동되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AI 모델을 가져와도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서 무용지물이 될 거란 경고입니다.
빠르게 미래 단신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이더캡이 텍사스 오스틴에 풀렸네요. 운전대랑 페달 아예 없는 차 45대가 실전 운행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인구 절벽 문제도 심각하죠.
네, 미국 인구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2060년에 한국이 일본보다 늙은 나라가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년 부양비가 2.8배나 폭증하거든요. 국가 재정 시스템 전체를 당장 뜯어고쳐야 할 시한폭탄입니다.
기후위기 청구서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네팔의 10배인데 기후재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응당한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일상 변화도 큽니다.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이 2년 뒤부터 약국에서 판매될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랩그라운 다이아몬드 공세로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산지인 남아공은 실업률 40%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지구 반대편 경제 지형까지 무너뜨렸네요. 오늘 다룬 이슈 중에서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흥미로우셨습니까? 저는 유엔 총회에서 메르카토르 돋보기 대신 실제 크기에 가까운 이퀄러스 지도를 쓰기로 했다는 단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북반구 중심의 렌즈를 마침내 바꾼 건데 전 세계에서 오직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만 반대표를 던졌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존 패권국의 속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였습니다.